이 시간 조금 전 봉독한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오늘 이번 올해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 우리 찬양 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에 우리 아기 온유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온유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때 아기 부모님이 서약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서약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두 분의 자녀에게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치시기로 약속합니까? 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원리라고 하고 짧게 줄여서 교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자녀가 된 우리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원칙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들을 모르고 신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신앙의 원리들이 곧 바른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여러 원리들을 믿고 되새기면서 내 배우자와 더불어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에게 그 동일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 몇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묵상이 감사주일날 적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적합하지요. 우리 신앙의 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이와 같이 부족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생각을 할 때 우리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자칫 잊고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그 고귀한 원리들을 기억하고 받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내내 또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전심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구약성경의 소선지서에 속하는 스바냐서의 말씀이고요. 그 짧은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선지자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기 그 전 세대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요즘 그 우리 어린이 설교 내용하고도 이렇게 좀 중복이 돼요. 딱 그 시대입니다. 그때 스바냐가 사역을 했었는데 예레미야와 하박국 이런 그 동시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시대 선지자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유다 민족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심판을 맞이할 것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그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종교 활동을 종교 절기주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절기 때는 종교인들처럼 보입니다. 형식과 거치장으로 그들의 믿음을 그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이어가면서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 이방 군대를 비롯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절대화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 그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특히 스바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심판의 날, 곧 주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위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14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다. 그러니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반전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보고 또 익히게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의 대상이 바벨론의 침범을 앞둔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행사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남은 시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신앙의 원리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죄 많은 백성을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14절 그 뒤로 15절이 이렇습니다. 왜 기뻐하는가? 15절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제거하였고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합니다. 제거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또는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표현을 보자면 먼저 너희의 형벌을 제하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죄의 대가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지은 죄의 대가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너에게서 들어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당시 유다가 적의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의 삶을 머무르면서 유다 백성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을 하려 했을 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 외세의 침범은 직접적으로 유다의 범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형벌을 제거하기 때문에 원수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지워진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만 헷갈린 것이 아니라 구약 학자들에게도 이 본문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8절 본문이 굉장히 애매한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기 어려워하는 본문에 속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구절의 기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범한 잘못,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범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짐이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자초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마음에 자책을 하고 후회하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다는 개념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신다라는 개념이 그 좀 어렵지만 번역하기 어렵지만 그 18절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금 봤던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죄의 대가를 그들에게서 들어 옮기시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포함해서 속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행동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 바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평생 죄가 없이 의인으로 사시면서 때가 되자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인물이 되시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죄를 범한 것은 우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 몫인데 하나님께서 그 몫을 아들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시고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그분이 몸소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의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기도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해 가셨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태초 전부터 너희를 부르시고 태초 전부터 이 일이 in motion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태초 전에 있었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죄의 짐을 더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던 때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수고해 주셨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을 덜게 되는 모습들을 동시에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구원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마음의 짐을 덜고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안에 있는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다른 사람들, 청년들과 장년들,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두 어느 기간 동안 죄인의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의 짐을 덜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야곱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 특히 뭐 다윗 같은 그런 인물 너무도 선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곧 속죄를 얻었다고 확신을 하면서 마음의 짐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신 우리 신앙의 원리 중에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속죄를 기억하십시다. 속죄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는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비교적 더 선하거나 더 의로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위해 심판을 대신 받으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얻은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이 속죄를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속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더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더없이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속죄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의심과 여러 불신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죄인 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죄를 기억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 또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바냐서의 말씀을 받은 유다 사람들은 장차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략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극빈자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은 낯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고 또 회개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미리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독립국가의 신분을 되찾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한 신앙의 원리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서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명성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 라고 의심을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그 70년 후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명성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보자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후에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온 다음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 포로 생활 이후에도 적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들의 위치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약 백성의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그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자기의 영토도 없이 인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지배를 당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나날들이 이미 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며칠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고 그 뒤로 해방이 약속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 70년 기간 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기약 없이 그냥 해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것 것에 비해서 70년 후에 반드시 평안이 온다는 이 말씀은, 이 소망은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처해 계신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 상황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신분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어떤 사고와 어떤 일들을 당해서 피해를 봐서 오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뿐 아니라 육체적, 신체적으로 오는 건강의 어려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면 머지않아서 우리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몸은 어느 정도 올라가 절정을 찍고 나서 쇠퇴하기 때문이죠.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들. 하지만 이 어려움의 나날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셈하고 계시는 기간이고요. 그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분명히 끝날 것이고 그 뒤로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하루만이라도 더 감당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크게 확대되어서 하나님까지 가리우게 되죠.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신데 어려움이 너무 확대가 돼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마음의 시야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진정을 찾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주신 소망을 바라봤을 때 그 어려움은 자기 크기를 찾아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기간을 정해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왜냐하면 어려움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감사로 다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오기 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책에, 죄에 대한 책임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의 감동을 얻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바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오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남은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남은 자가 이렇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인데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남은 자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이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남은 자들이 누군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모두가 당한 환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그들이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똑같은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고 살도록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 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비로소 대대로 자기 백성이 범해왔던 죄악의 참남함을 실감합니다. 그 참남함의 대가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실감하지 못하죠. 이미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거기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왜 살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더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보니까 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이 이렇게 참남한 일들이구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구나. 그들이 죄악의 참남함을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 몰라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땅에서 회개의 물결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살고자 자원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들어오겠다라고 한 그 표현이 바로 1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보호 안으로 들어와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아직 임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만에 하나 내가 죄로 인해서 자초한 일들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다시금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전에 꽤 오래전 일인데 한 청년을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좀 친구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갔다가 이제 또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또 감옥에 가는데 그 청년은 이런 걸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모범 수감자가 되면 뭐 몇 달이 감해지죠. 그래서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받으면 뭐 6개월 안에 7개월 안에 풀려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더 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내가 지금 내가 범해서 자초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형량이 줄어들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게 무슨 사고방식이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참남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의 날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내 삶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과거에 그런 어떤 불신을 범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나쁜 길을 가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어려움은 없었는가 보니까 있어요. 나의 범죄로 자초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해하고 당시에는 민망해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범하지요. 이것에 대해 민망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에 대해 용서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신하면서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평안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안의 날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는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와 감사는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평안의 날이 약속이 되어 있고 환난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속죄의 하나님, 속죄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바냐는 그의 동료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죄에 빠져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고 누차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남은 자들에게 죄사함과 마음의 자유를 말씀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그 유명한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또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너무도 시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본문이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기쁨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기쁨뿐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죄의 참람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그 죄에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 죽인 것 같은데 또 고개를 드는 옛사람의 모습, 이걸 내가 알 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훤하게 보고 계시는데 나를 기뻐하신다? 나에 대한 마음은 기쁨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남은 자, 나의 백성, 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희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오직 기쁨뿐이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신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뻐할 때,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뻐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께서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 라는 충격적인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격적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런 인격적인 터치에 인격적으로 화답을 드릴 때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지요. 사랑의 관계, 사랑이 소통이 되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표현이 부족한 것처럼 그 뒤에 또 엄청난 표현 하나가 나오죠. 너로 인하여, 그 부분 받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참고해보면, 여러 번역을 참고해보면 왔다 갔다 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꾸준히 잔잔한 강물 흘러가듯이 너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그의 사랑으로 너를 잠잠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도 됩니다. 둘 다 너무도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17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나의 남은 자들, 나에게 돌아온 자들, 내가 속죄한 자들,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냄새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데 우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참남함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의 반응을 보일 때 더없이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과 함께 계시고요. 더없이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돕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치르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몸소 담당해 주신 대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자초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나를 제안하시고 그 이후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없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평안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노래를 하고 계신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 올해 우리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함께 믿으십시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스바냐서만큼은 유다 백성에게 환난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중단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그 말씀 속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며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저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몸둘 바 몰라 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짐을 덜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 죄의 짐을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도 부족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사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의 모습을 이 한 주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모일 때 그리고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 올 한 해를 매듭지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